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이 종합선물 세트 같은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의 노예로, 또 둘째는 사도로, 셋째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선택된 자로 소개했습니다. 이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 과장이라든지, 즉 내가 뭐 이렇게 막 특별하고 대단한 사람이다, 너희보다 내가 훨씬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라는 점을 이 내보이기 위함이 아니었지요. 앞으로 자기가 전할 이 하나님의 말씀과 깊이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들로 자기소개를 하였습니다. 이 바울은 로마에 있는 이방 기독교인들을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고 썼지만 유대인들을 배제한 것도 아닙니다. 사실 본문 2절은 유대인들에게 깊이 와닿을 수 있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이방인들에게는 그 선지자들이나 이 성경에 대한 의미가 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완전히 다른 그 신화와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왔던 자들이었지요. 예컨대 모세가 뭐 이러저러한 말을 했고 다윗이 뭐 이러저러한 뭐 일들을 했다고 한들 그 감명받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뭐 우리야 그 이제 지금 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렇지 않지만 지금도 예를 들면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는 한국 사람들을 생각하면 똑같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모세가 이러저러한 말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고 뭐 기드온 드보라가 뭐 어떤 일을 했든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이요. 차라리 뭐 김구 선생이 뭐라 했고 정몽주가 뭐라 했다라는 것이 더 와닿을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그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로마서의 대상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수 있습니다. 적어도 이 말씀은 선지자들의 말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을 그 믿고 있는 자들을 향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기독교인이 아니거나 이 구약에 대한 불신이 있는 자들은 여기서부터 걸리게 되죠. 일단 그 2절부터 뒤로 넘어가길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수요예배 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그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 로마서를 읽으면 안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이미 신자된 자들로서 이렇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엄청난 이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이 로마서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신자된 자가 말씀의 능력을 덧입혀 가는 데서 로마서의 가치가 빛이 납니다. 이 3절도 마찬가지지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사실 그 바울이 자주 사용하는 용어는 아닙니다. 거의 바울은 몇번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공관 복음에 자주 나타나는 표현이죠. 다윗의 혈통. 이 다윗의 혈통이라는 말이 그 누구에게 가장 와닿겠습니까? 그 유대인 아니겠습니까? 뭐 우리같이 뭐 이래 한국인들한테 뭐 크게 와닿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그 혈통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다 하지만 그 유대인들은 신앙의 유물을 떠나가지고 일단 그들의 역사니까 다르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그 메시아라고 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물의 후손으로 그 예수께서 오셨다라는 호소입니다. 우리는 뭐 한국인이니까 만일 우리가 그 기독교인이 아니라면 다윗의 혈통이라는 것은 아무런 호소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차라리 우리한테 뭐 이씨 왕조의 후계자라든지 뭐 어디 그 이순신 장군의 혈통이다 이러면 몰라도 뭐 다윗의 혈통 그 믿지 않는 사람한테 무슨 소용입니까? 우리가 이 사도행전 후반부에서 바울의 사역을 통해 이미 봤지 않습니까? 비록 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지만 단한 번도 유대인들에 대한 이 전도와 사역을 소홀히 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편으로는 이 이방인들, 이방인 신자들을 향한 마음과 그또 한편에는 여전히 바울이 사랑해 마지 않았던 자신의 동족, 이 유대인들을 향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사절에는 그 성결의 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간략히 설명할 수 없는 말입니다. 굳이 이 용어뿐만 아니라 로마서 전체가 좀다 그러한데, 사용되는 용어가 우리가 뭐 대충 읽고 넘기면 끝도 없겠지만 하나하나 짚어보면은 참 심오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해서 자기 뜻을 계시하시면서 바울이 가진 학식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복음서라든지 뭐 역사서 또는 뭐 계시록 같은데 찾아볼 수 없는 이 바울 서신에 사용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무척 정교하고 참그 까다롭습니다. 또 이를 2000년 뒤에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어려운 신학적인 작업이 들어가야만 합니다. 이 사절에 시작되는 이 성결의 영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지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은 그 성경 전체에서 여기에 딱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게 참 명료하게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참 어렵습니다. 좀 쉽게 우리도 성경 번역들이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쉽게 번역된 성경들이 있죠. 예를 들면 그 영어 성경 중에서도 NIV라든지 뭐 우리말 성경 가운데도 새번역 성경이라든지 이렇게 좀 쉽게 번역한 곳에서는 그냥 이걸 갖다 그냥 성령이라고 번역해 버립니다. 그냥 이 삼위일체 할때그 성령이라고 번역해 버리면 쉬우니까. 성령이라는 이말 자체야 뭐 성경에 여러 번 나오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그리스어 푸뉴마 하기오스네이스라는 이 표현은 유일하게 여기에 딱한번 나오는 표현입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러니까 뚜렷한 해석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아마 이 나중에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든지 바울에게 물어보든지 해야 할지 싶습니다. 물론 뭐 그때 이제 물어볼 필요도 없고 밝게 알게 되겠지만. 아무튼 지금으로서는 그참 한계가 있고 어려운 표현입니다. 이 성결의 영으로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자 한 건지. 이 초대교회 교부 시절부터 이 중세 스콜라 시절 그리고 근대 신학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견해들을 종합해 보면 이세 가지 정도의 해석이 나옵니다. 물론 이세 가지라 했을 때 아주 큼직하게 세 덩어리가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 첫째로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한다는 이 견해가 있습니다. 3절에서 다윗의 혈통을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말했다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는 동시에 사람과 또한 신이셨으니까, 이 3절에 말한 인성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서 4절에서 이 신성을 말한다라고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 둘째로는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의 사역을 말한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뭐 에라스무스나 이 마르틴 루터 같은 신학자들이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 이런 부류의 학자들은 이 말을 성결케 하시는 성령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결의 영이라는 것을 결국 그 성령과 연관돼서 해석하는 거지요. 이 해석을 따르게 되면 NIV라든지 한글 새번역 성경과 같이 그저 성령으로 번역하는 것도 큰 무리가 없어 보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 자신의 거룩한 영을 말한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뭐 영국의 철학자 이존 로크가 처음 주장했습니다. 3절과 4절은 바울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소개하는 맥락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맥락이라고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3절과 4절 사이에 갑자기 성령이 등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아 보이죠. 따라서 바울은 인간으로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예로 예수께서 이 지상사역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것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신 사실에서 우리는 그의 육신뿐만 아니라 이 그의 영이 얼마나 거룩했는지를 볼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정도 우리가 좀 굵직굵직하게 세 갈래로 나눈 것이 2000년 가까이 이 여러 신학자들이 이 다양한 견해를 조금 분류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사실 그 세밀하게 들어가면 그 속에서도 다 다릅니다. 우리가 가진 오늘 읽은 이 개정판 성경은 그냥 직역한 셈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직역을 했기 때문에 그 해석의 가능성을 잘 열어두었다라고 보입니다. 이는 성령이라고 해석한 성경들이 틀렸다라는 말이 아니라 너무 한쪽의 해석을 이 급격하게 쉽게 번역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말이죠. 저는 뭐 차라리 잘 모르겠으면은 이렇게 애매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처럼 어색하더라도 그대로 직역을 해두는 것이 좋다 싶습니다. 이 성결의 영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그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파다 보면은 끝도 없습니다. 박사 논문 한편 나와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밝히 그 모든 뜻을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뭐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하자면 저는 이 마지막 세 번째 견해에 좀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 바울은 여기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소개하고 그의 인성과 사역에 집중하고자 한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결의 영으로 다음에 나오는 말, 우리가 좀 살펴보면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라는 말입니다. 이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다른 모든 죽은 자들의 부활의 시작을 알린다라고 보았습니다. 이 새벽부터 자꾸 좀그 어려운 개념이 나오는데 그 너무 짐 빼버려갖고 다음 주에 아무도 안 나오면 안 되니까요. 적당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겪을 부활이라는 것은요, 일단 죄인이나 의인이나 할것 없이 다 일단 다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도행전 24장 15절에서 바울이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고 한 말은 그 뜻입니다. 일단 1차적인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이죠. 이거 일단 죽은 사람 모두 다 깨어납니다. 뭐 의인, 악인 할것 없이 다 깨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욥기나 시편에서 보듯이 이 땅에서 잘 묵고 뭐 부유하게 살다가 아니 뭐 죽을 때도 장수하면서 고통 없이 죽어가는 이 악인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다 깨우세요. 천국과 지옥은 일단 모두가 부활한 다음에 그 심판에 따른 결과입니다. 그 부분은 뭐 계시록에 잘 나타나지요. 뭐 첫째 사망이니 그 둘째 사망이니 하면서 나오지 않습니까? 뭐 누구나 사망하는 것이 첫째 사망이고 그 의인들은 당하지 않는 것이 그 둘째 사망이지요. 바로 그 내용입니다. 4절에서 말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라는 말은 이 부활의 출발을 예수께서 끊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 부활하기 전에 엄청나게 많은 인류가 이미 죽은 상태로 땅속에 다 썩어버렸을 텐데, 그러면 그동안 대체 그들은 뭘 하고 있었나 하는 질문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 뭐 어떻게 보면 또 순수하다라고 할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또 약간은 그 어리석을 수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부활이라는 문제 자체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공간 속에서 생각해버리면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뭐 지금치 중력이 있는 공간이고 또 시간이 자꾸 흐르기만 하는 이런 그 시공 속에서 살고 있으니 습관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습관에는 이미 계속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방향이 있어요. 지구의 시간에 따라서 지구의 중력과 이 공간에 따라서 맞추어서 생각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예컨대 올해 이 노벨 물리학상을 공동으로 수상하게 된이세 명의 물리학자들은 그 노벨상을 받게 된 공로가 중력파의 발견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100년 전쯤에 아인슈타인이 예상했던 것을 실험으로 증명한 셈입니다. 이제는 이 머릿속이 아니라 실제로 그의 증명이 가능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뭐가 증명이 가능하냐니까 이 시간과 공간이 일그러진다는 것이 이제 아인슈타인의 이론 속에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과학적인 실험을 통해 증명이 가능한 수준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과학과 신학은 이 적대적인 것이 아니라 같이 가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대단한 과학적 발견이다라고 할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신학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발견입니까? 우리는 뭐늘그 시공에 갇혀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 예수님 오시기 뭐 1500년 전쯤에 죽은 모세는 그럼 이 1500년 동안 뭐 어디 있었나? 뭐 썩어 있었는가? 뭐 연옥에 대기했는가? 뭐 물리학에서 이런 발견은요. 그런 질문에 싹을 아예 탁 잘라버리죠. 이 고정관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1500년이 하나님한테 그대로 이 1500년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 시간과 여기 시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어떻게 그 창조물인 시간 속에 하나님을 넣어갖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으니 시간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지 하나님이 시간 속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바울은 시공을 초월해서 이 모든 죽은 자의 선봉작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초대교회의 중요한 신앙 고백이 되지요. 대표적으로 이 사도들의 그 고백을 요약한 사도신경에 나옵니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 그리스도에 대한 바울의 이런 이해는 우리 신앙의 핵심을 이룹니다. 그렇게 이 바울은 3절과 4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매우 정갈한 영어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이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기도 하고 로마서 전체에 주제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바로 이 믿음과 순종입니다. 은혜로 받고 사도의 직분을 얻은 것이 너희로 믿고 순종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말입니다. 이 믿음으로부터 순종이 나온다라는 표현이죠. 이제부터 이 로마서에 시동이 걸리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그저 하나의 관념으로 여길 수 없습니다. 그냥 생각으로, 아, 내가 생각으로 그 사상에 동의하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 할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 야고보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참 믿음은 순종을 유발하죠. 참 믿음에 순종이 나옵니다. 믿음과 순종이 같다는 것입니다. 물 뜨거우니까 손 넣지 마라고 하는 이 부모의 말을 아이가 믿는다면 손 넣지 않지요. 다칠 일이 없습니다. 부모 말 믿지 않고 손을 덤벙 담근다면 크게 다치게 됩니다. 말로는 아멘 아멘 하면서 순종이 없다면 그것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다치게 되는 믿음이죠. C.S. 루이스는 이를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예컨대 뭐 저도 이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이 광고 전화를 자주 받습니다. 뭐 아니면 그 제가 이 플랏에 사니까 이웃들이 그 제가 목사인 걸 알잖아요. 그러니 간혹 이 마주치기만 해도 막그 여러 가지 자기 속에 있는 말들을 막 꺼내 놓을 때가 많습니다. 뭐 늦은 저녁 시간이고 하면은 제가 뭐 30분이고 1시간도 뭐 제가 들어주긴 하는데 이뭐 낮에 바쁠 때는 그냥 뭐 그저 대충 뭐 오케이 오케이 하고 흘려 듣고 맙니다. 물론 마음 상할까봐 잘 듣고 있다는 신호를 주지만 이미 그제 마음은 이 바삐 제가 갈 곳에 있습니다. 실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있지 않다라는 그 표정이겠지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이 없으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으니까 이 새벽부터 일어나서 지금 다 여기 앉아 있는 것이지. 믿는 척하는 사람이 이 주말 아침에 여기 나와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럼 뭔다고 거짓을 하겠습니까? 근데 부지런하게 새벽에, 토요일 새벽에 나와야 된다. 믿는 척 해야 된다. 그럴 이유가 없지요. 믿으니까 행동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입을 박차고 나올 수 있는 결단도 생기고. 이것이 그 믿음과 순종이 따르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이 분량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이라 하지요. 어떤 사람은 인생을 바치면서까지 순종하는 반면에 어떤 이는 그저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정도로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이 구별된 십일조뿐만이 아니라 시간과 땀으로 헌신하기도 하지요. 반면에 어떤 신자는 이 주일 헌금하는 것조차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판단하고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권한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이 교회의 일꾼들을 세워 나갈 때 있어서는 중요한 기준이 되죠. 믿음이 감춰져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직분자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감출 수 없이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순종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렇게 드러나는 순종함으로 이렇게 믿음의 직분자들을 세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6절은 지난 시간에 그 1절과 연관해서 깊이 살펴보았지요. 넘어가겠습니다. 이 바로 7절로 넘어가면은 그 로마서의 대상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불신자가 아니지요. 로마서는 우선적으로 신자들을 대상으로 쓰였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읽었을 때에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이 구절이 뜻하는 바입니다. 바울은 7절 끝에서 은혜와 평강을 빌면서 도입부를 마감합니다. 지난달에 제가 그 소개한 책 중에 그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그 혜민 스님이 쓴 책이 있었습니다. 그뭐 찾아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저희 교회 특징을 제가 하나 봤는데 소개를 해도 잘안 읽는다는 그 특징을 제가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자꾸 소개는 할 겁니다. 그 책에도 이 평강에 대해서 잘 나온다라고 했지요. 그런데요, 이 말이 같다고 뭐 뜻이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불교에서 말하는 평강은 그 inner peace지요. 내면의 평화입니다. 내 마음의 고요를 말합니다. 내 마음의 평정 상태. 우리나라는 그 사실상 그 고려시대 때까지 그 상당히 그 불교 영향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이 조선시대 잠깐 그 유교권이 있었다 이거지. 그 고려시대 때까지는 정말 그뭐그땅 자체가 불교의 역사였지요. 그러니 성경이 말하는 평강을 불교식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평화, 내 마음의 이 고요함, inner peace, 이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이 정반대의 의미예요.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 이 내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평화로운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이 적대적인 관계로 서 있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 평화롭게 나란히 서 있는 이 관계를 평강이라 말합니다. 그 관계의 이유가 은혜가 됩니다. 바울은 바로 그 은혜와 평강을 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마음의 평화는커녕 불교에서 말하는 용어로 빌리자면 이 번뇌를 겪는 장면도 많이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공격하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틀어지게 하려고 그 우리 삶도 그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공격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잡으려 할수록 내 상황과 마음이 평정하기는커녕 오히려 힘들어질 때도 많습니다. 주변 사람이 나를 핍박하고 막 괴롭히고 그것이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평강. 하나님과 내가 적으로 마주쳐 있지 않고 화평한 관계에 있는 것. 아무리 이 마귀가 해방하고 세상이 괴롭힌다 해도 하나님과는 이 평화로운 관계, 그것이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그 평화와 승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저 받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뭐다 좋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그걸 뭐 유토피아라는데 세상 그렇지 않지요. 그 우리나라 한 상황 한번 보세요. 뭐 북한과도 좋고 중국과도 좋고 뭐 일본과도 좋고 미국과도 좋으면 얼마나 뭐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뭐 앞으로도 그런 날은 안올 겁니다. 뭐 기대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누구와 좋으면은 누구와는 반드시 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세상에 있던 어떤 외교적인 관계뿐만이 아니라 축구 같은 스포츠만 봐도 그렇습니다. 나는 이 스코틀랜드도 응원하고 잉글랜드도 응원한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스코틀랜드를 응원하는 순간 잉글랜드 팬과는 앙숙이 되는 것입니다. 이 동네 펍에 나가면 안 됩니다. 얻어맞습니다. 대신에 이 스코틀랜드 팬과는 평화를 누리게 되겠지요. 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은 세상의 다른 모든 신들과 원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만몬이든지 뭐 TV 속의 우상이 되었든지 세상의 지위든지 그것들과 나는 어쨌든 이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 믿음의 성도들이 은혜로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화평이라는 것이요. 이 새벽에 모인 여러분 모두가 이 내면의 평화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줄수 있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시면서 세상과 불편한 관계에 놓이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우리에게 적은 믿음 주셨사오니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면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때때로 어리석어서 제 발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자리를 찾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쌀쌀한 가을 날씨, 이 계절에 맞는 또 아름다운 풍경 허락해 주시고, 이 또한 즐길 수 있는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의 상황으로 또이 개인적인 고민과 가족의 문제, 직장과 건강 문제로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특별히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참 소망을 밝히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